우리 말씀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허락하신 긍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질 주의 말씀이겠으나 당신의 의지와 바람들은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린 위기 맞은 이스라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위기의 상황.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얻게 되어진 매우 뼈저린 영적 대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게서부터는 멀어졌던 이스라엘. 그 세월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주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주 말씀의 능력을 보기 힘든 시대마저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했고 민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었는데요. 하지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위기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5장, 6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후 사무엘상 이야기에는 큰 장면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5장과 6장은요,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민족의 관점으로서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진행됩니다. 성경이 두 장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인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 내에서도요, 이스라엘과 맞섰던 이방 민족의 관점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드뭅니다. 더군다나 두 장이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직접 일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끔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면은요,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을 아주 제대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도 나름대로요, 언약궤를 여러 도시로 이동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도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전쟁 승리의 전리품이었고요, 적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겼어도 꼭 진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끝까지 자기들이 한번 가지고 있어보려 그리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우리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강성했던 블레셋조차 하나님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법궤에 반한 그 과정에 이스라엘의 한 일은 전무했습니다.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없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시면요, 성경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의 일하심에 막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6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고 그곳에 히브리인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그의 권능을 동일하게 펼쳐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아무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옮긴다 할지라도 주의 권능을 막아 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자기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눈 바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특권입니다.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본문의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바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권능의 손을 펼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희귀했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역사가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법한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이들은요,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일하실 능력의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스스로 강한 능력을 펼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보기를 우리는 반드시 소망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 위기 탈출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 도우시는 하나님 계심을 반드시 내가 믿고 있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긴 하겠으나 능력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심만 믿고 있는다면 두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에 나와 정말로 함께 계시며 내게도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일하심을 정말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조차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의 성취를 아주 드물게 드물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각각의 인생에게는 욕심 있는 삶의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욕심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얼만큼의 욕심을 가지고 주와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세상 다른 것들에는 그렇게 큰 욕심 내면서도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는 것에는 경험하는 것에는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소식들 들으면 여러분의 속 어떻습니까? 다른 일들로는 크게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주의 일하심과 강구의 성취를 듣는 것에는 지극히 평온하거나 초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이렇게 큰 능력의 하나님이실진데 어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보는 것에는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믿고 붙들기만 해도 우리 삶에 닥칠 위기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 무엇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죠. 여러분, 세 명령이 동일하게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간구함입니다. 근데 누가 해야 할 간구입니까? 내가 해야 할 간구죠. 내가 구하고요, 내가 찾고요, 내가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간구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구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주의 말씀의 성취가 드물어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이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주를 향한 신뢰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는요, 삶의 경험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일하심들이, 역사하심들이 내 삶에 아주 드물게 경험되어지면, 그래서 그게 부족해진다면 주를 향한 신뢰 감소로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신뢰 감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신뢰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주께 간구할 동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일이 없는데, 만난 일이 없는데 간구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주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위기 탈출은 요원해집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실 주를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인생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아무도 돕지 않아도 홀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늘 오늘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신뢰하십시다. 믿음의 간구로 잘 이어져 가보십시다. 그러면 삶의 위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스스로 언약궤 돌려보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지요. 법궤의 귀환을 보며 기뻐한 벳세메스 사람들, 이들 주께 감사하며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벳세메스인들 중에 일부가 법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70명 죽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사사로이 다루었으면 안 됐는데 아니랬습니다. 언약궤를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적인 아니함을 주의하지 않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곧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삽시간에요.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예상치 못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벳세메스 70명 죽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삶의 위기는 오직 큰 일을 통해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영적인 안일함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내 우리의 영적인 기쁨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고 큰 위기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처의 기랴앗 여야림 사람들에게 언약궤 이동해달라 요청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 요청에 기랴앗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틀고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영적인 안일함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 한 사람의 가정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20년 그렇게 머물렀다 말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비나답도 그 레위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비나답의 후손이 이후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사지요. 그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도 본문의 당시에는 실로에 있는 성소도 파괴되었을 것이라서 언약궤를 마땅히 안치할 만한 장소도 아마 없었으리라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에서 언약궤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7개월 걸렸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시간은 20년입니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차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였고요. 민족적인 위기 상태였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쉽사리 하나님 앞에 나서기 어려운 시대, 언약궤 빼앗긴 아벳의 전투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스라엘은 위기 탈출의 그러한 방도는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좀처럼 반전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은 채 20년 오랜 세월 그냥 흐르고 또 흐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좀 틀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헌신입니다. 주 앞에 스스로 망한 민족 되어서 두려움에 모두 맞기를 꺼려했던 이 언약궤를 내 가정으로 불러들여와 지켜간 사람이 아비나답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나답의 집에요 언약궤는 총 70년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20년은 사무엘 등장 이전까지 20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까지를 확장하면 도합 70년. 70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포로기와 똑같은 연수죠. 언약궤를 가정에 두고 70년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집 안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탈출 이전까지 언약궤를 맡은 아비나답과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각성시켜 위기에서 실패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전에 숨겨진 헌신자 아비나답이었습니다. 20년 헌신하고 뒤에 계속해서 이후로도 헌신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말이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때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온전히 버티는 이들이 있어야 그들과 함께 위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러한 자세로 위기를 버텨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고요. 공동체라면 위기의 때에 아비나답같이 이렇게 위기를 버텨내는 자들이 있어주어야 그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의 때까지 버텨줄 이들이 절실합니다. 아비나답은 이 일을 감당했고 그의 대를 이어서 후손들도 이 일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비나답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비나답과 그 가문의 헌신은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서 누가 막상 그럼 아비나답 그 가문이 잘 헌신한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마냥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의 헌신에 약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요.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언약궤 이동 과정 중에 소가 날뛰었고 그래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웃사가 붙잡게 되어지고 웃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지요. 아비나답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언약궤 이동을 잠시 멈췄어야만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누구의 집으로 가는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와 그의 가정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합니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20년간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그 가정이요. 아니 이후로도 말씀을 본다 하여도 아비나답의 가정에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후손 웃사만 죽었을 뿐이죠. 3개월 언약궤를 모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70년 언약궤를 모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버텨냈는데 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온전한 헌신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버지를 존중함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수고가 너무 더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0년입니다. 온 가문이 그렇게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 언제라도 잘 감당하며 위기의 때 넘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명만 감당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과 온전함들을 더하여서 주께서 사명자들에게 주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도 우리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언약궤 20년의 시간 지나고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그리 말하죠. 여러분 여기 사모하다의 히브리어는 나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하는 그냥 뭐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사모하니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고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신세 몹시 한탄하고요.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게 울고요, 부르짖다 라고 하는 뜻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목소리 높여 하나님 찾은 것입니다. 주변에 체면 같은 거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 목 놓아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손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 그저 목소리만 높여 하나님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해 주십니까? 말씀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간 애지중지 양육하시던 사무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어졌던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소망 없음을 알고 이제서야 마음 깨끗하게 비워낸 이스라엘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전 하나님의 말씀 들렸을 때에는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제 망하고 보니 하나님 말씀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위기로 나아가는 과정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명령 대신 내 뜻대로 살아 말씀이 옅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이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세상의 것을 엿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은 회개 그 시점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 마음에 말씀 채워져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씀이었죠. 주께 더 가까이 돌아오란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잃어버리면 삶의 위기 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블레셋이 급습합니다. 그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급히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제 위기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듣나 싶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위기에 직면한 것 같지요. 근데 오늘 이 7장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회개한 마음과 말씀의 순종이 삶을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주었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교훈이 오늘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그래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실진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것일까? 스스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거룩하고 정결함을 먼저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말씀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회복의 때까지 위기의 무게를 잘 견뎌줄 그러한 사람들과 영혼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 담아가지고 살아가 주의 말씀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의 순간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답 없습니다. 주께 매달린 위기의 삶을 주가 분명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날 또한 돕고 계심을 철저히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강을 건널 때라도 날 붙드신 주님 신뢰하고 맡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에 주의 말씀 또한 부어주시고 주를 더욱 신뢰하는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